우리는 지난주까지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하여서 아시아의 일곱 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생각하였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게 된 동기는 우리가 사도행전을 살펴보는 중에 바울이 에베소에서 2년간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에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크게 사용하셔서 그 주위에 많은 교회들이 생겨나게 하였는데, 여러분 에베소 주위에 있는 일곱 교회들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일곱 교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일곱 교회보다 더 많은 교회들이 있었겠지만 주님께서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이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든 교회가 들어야 할 우리 주님의 이 교훈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해주셨고, 그리고 또 특별히 주님께서는 이 일곱 교회를 통하여서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주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또 우리가 고난스러운 삶을 살아가지만 그런 믿는자들에게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승리를 준비해 주셨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것을 교회에 말씀해 주심으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그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위로를 누리고 그리고 더욱더 강건해져서 그들이 끝까지 주님께 충성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께서 일곱 교회를 통하여서 그들의 잘못을 책망하시고 또 그들의 충성에 대하여서 칭찬하신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들은 요한계시록을 떠나서 다시금 사도행전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 20장 말씀까지를 살펴보았는데, 오늘부터 사도행전 21장 말씀부터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사도바울이 이제 밀레교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작별한 후에 어떻게 그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었는지 사도바울과 그 일행들의 여정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사도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 여정을 살펴보면 우리에게 뭐 그렇게 특별하게 해주는 이야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주 평범하게 그가 배를 타고 어디로 가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 사도바울의 평범한 이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바울의 마음 가운데 어떤 심령을 주시고 또 그가 이 여행이 평범한 것 보이지만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 여정이 결코 평범한 여정이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많은 내적인 갈등과 도전이 있었고 그것을 이겨내었고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많은 위로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여정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그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의 삶의 여정에 있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이 바울의 발걸음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그냥 하루하루 그렇게 부지런히 열심히 살아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평범하고 일상적이고 뭐 대단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 평범한 삶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주 비범한 우리 주님의 함께 하심, 주님의 역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이 그저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그냥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며 살아간다고 해서 그 삶이 올바른 삶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어떤 형태의 삶을 살아가든지 우리들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삼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많은 어려움들 가운데서 우리의 죄와 잘못을 발견하고 부족함 가운데 있게 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이 밀레도에서 출발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도중에 많은 성도들을 만나게 되는데 여러분 이 성도들이 보여주는 믿음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도들이 바울에게 보여준 믿음의 모습을 통하여서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으로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믿음과 경건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배워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먼저 우리들은 오늘의 이 평범한 사건 속에서 비범한 바울의 이 신앙의 내면이 어떤 것인지를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내적인 확신과 헌신이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아시아에서의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은 그가 로마로 가게 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로 가고자 한 것은 그저 그가 아 내가 로마도 한번 가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냥 떠오르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굉장히 명석하고 전략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복음 사역에 있어서 철저하게 계획을 가지고 행동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아시아에서 그리고 마게도니아에서 아가야에서 복음을 전하는 중에 그가 어디를 가는지 성령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해 주셨는데 그런데 바울이 그 복음 사역을 하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환경들과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이 로마에도 가야 하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바울은 로마뿐만 아니라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이 서쪽 끝인 스페인, 서바나까지 가고자 하는 그와 같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바울은 로마 제국에서 태어나 최고의 학문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태어난 곳은 길리기아 다소였습니다. 여러분 이 길리기아 다소는 고대 로마 세계에서 아주 유명한 도시였고 특별히 교육에 있어서 가장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곳을 뽑으라고 하면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나 그리고 이 아시아의 길리기아 다소 그리고 아테네 정도가 학문이 가장 앞선 그런 도시였는데 바로 이 바울이 길리기아 다소에서 그는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리스 로마 세계의 사상, 정치, 경제,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는 유대인으로서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유대교의 사상을 공부하고 훈련하여서 예루살렘 공회의 공회원이 될 수 있는 그와 같은 지위까지 올라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바울은 그렇게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그는 자신이 살고 있는 그 세계에 대한 깊은 이해와 신앙적인 깊은 통찰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복음 사역을 하면서 알게 되고 깨닫게 된 것,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알게 해주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이 아시아와 마게도냐와 그리고 아가야 지방에만 퍼지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온 세상에 퍼져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는 자신이 로마에도 가야 되겠고 그리고 가장 힘들고 먼 서바나이까지라도 내가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분명하게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와 같은 그 자신의 지식과 머리에서 나온 통찰력 뿐만 아니라 그는 복음을 위해서 일할 때 한 걸음 한 걸음 모든 일 속에서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사역을 하였는데 그것은 그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구한 결과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적인 확신과 능력으로 바로 그와 같은 복음을 향한 사명을 그의 마음 가운데 불러일으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바울이 이 3차 여행을 하면서 그가 다시 마게도냐를 돌아보겠다고 하면서 그가 일루리곤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였고 거기서 서반으로 가기를 원하였다. 그리고 로마도 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이미 그가 말한 적이 있습니다. 즉 그의 마음 가운데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이 큰 그림이 마음 가운데 그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말씀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이 다 된 후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다녀서 예루살렘에 가기를 경영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로마로 가기 위한 여정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는 생각을 가지고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그들이 예루살렘 그가 예루살렘으로 진행하면서 들르는 도시에서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그에게 항상 해주는 말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그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마다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는 성도들의 권면이었습니다. 20장 2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21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21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서 보면 선지자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인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짧은 본문 속에서 계속적으로 성령께서 성도들에게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며 또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말하며 또 성령이 말씀하시되 내가 이방인의 손에 넘겨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와 같은 성령의 가르치심을 성도들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도들이 바울에게 계속적으로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권면이 그에게 계속적으로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바울과 성도들의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분명히 그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사역하는 중에 성령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로마와 서반으로 가야 할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셔서 그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가 로마와 서반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도중에 계속적으로 성령께서 성도들과 제자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하는 권면이 그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올라가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또 올라가지 말라고 또 그와 상반되는 그런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성령께서 상반된 예언을 두 사람에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성령께서 자신에게 알게 하신 것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였습니다. 그는 이미 자신에게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바울의 마음 가운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바울을 영접하고 바울과 교제하는 그 모든 성도들에게도 그것을 알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성도들은 바울을 염려하는 마음에서, 그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에게,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그들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올라가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제자들에게도 그것을 알게 해주셨고 성도들은 바울을 진심으로 사랑하여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바울의 심령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바울은 아무 감정이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이 이런 예언들을 계속 들을 때 그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아무리 믿음이 굳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도들이 사랑으로 그를 향하여서 그가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된다면 당하게 될 환난과 핍박과 결박을 이야기할 때에 여러분, 이런 성도들의 사랑의 호소를 그가 쉽게 뿌리칠 수 있었을까요? 분명히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바울은 아가보가 예언자로서 바울의 허리띠로 그의 수족을 결박하고 바울이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하여 이방인에게 넘겨지게 되리라는 것을 예언하였을 때에 성도들이 올라가지 말라고 권면하는 말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21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바울의 심령이 나타나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런 성도들의 권면을 들을 때마다 그가 무덤덤하게 아 나는 괜찮아. 예루살렘에 올라갈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면 이길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그의 마음이 상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마음을 상하게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의복을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때리는 것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우리 어른들은 다 알 것입니다. 옛날에 빨래터에 가면은 돌 위에다 빨래를 올려놓고 방망이로 그 빨래를 때립니다.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성도들의 호소가 바울의 마음을 방망이로 때리는 것처럼 그렇게 아프게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곧 바울이 자신이 당할 고난과 어려움과 또 이 성도들의 호소 가운데서 그의 심령이 얼마나 큰 고통과 괴로움을 겪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런 성도들의 고난에 대하여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14절 말씀은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바울의 마음 가운데 있는 굳은 결심과 믿음을 보게 됩니다. 그가 한번 결정했기 때문에 그의 마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심령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그도 이 성도들의 호소와 그리고 자신이 당할 고난을 생각할 때에 이 일의 어려움들을 그가 인식하였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그가 마음 가운데 큰 갈등과 아픔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우리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고난의 길을 가기로 작정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이 바울의 모습이 마치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십자가를 지시고자 하실 때에 가지셨던 바로 그 심정이 이 바울의 마음 가운데도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우리 주님께서는 거기에서 죽으실 것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잡히시기 바로 그 전날 밤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에 자신이 마실 그 고난의 잔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애를 쓰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그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마침내 우리 주님께서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는 고난의 잔을 다 마시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이 길과 또 바울이 걸어갔던 이 길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믿음의 여정, 삶의 여정에도 반드시 이와 같은 과정이 따라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바울이 경험한 이런 내적인 고통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성도가 되려면 우리도 일종의 죽음을 대면하는 것과 같은 십자가를 지는 경험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온 것에는 십자가를 부인하는 것과 십자가를 지는 것과 자기를 부인하는 과정이 반드시 따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명예나 업적을 위한 헌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도리어 주님을 본받아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 아래 내려놓을 수 있는 헌신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바울의 이런 모습에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바울과 같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주장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우리의 일상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러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믿음의 삶을 살고자 할 때 우리는 언제 어디에서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반드시 우리의 삶에는 우리가 우리 주님을 따르기 위하여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는 죽음과 같은 우리 자신이 죽는 것과 같은 그런 헌신과 결단과 순종의 순간들이 다가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들은 참으로 겸손하게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이기적이고 육신적이고 세속적인 욕망을 내려놓을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기꺼이 우리의 생명까지 우리 주님을 위하여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또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바울이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성도들의 사랑과 섬김을 통하여서 바울을 위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박해로 인하여서 흩어졌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재산과 친척을 떠나야 했고 새로운 도시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약 30년의 세월이 지난 시점에서도 그들은 흩어진 그 도시에서 자신들의 믿음을 버리지 않고 신실한 주님의 교회를 이루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바울의 여정 중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시간이 남은 곳마다 이 성도들을 찾았습니다. 그가 4절에 보면 그가 두로에 도착하였을 때에 제자들을 찾았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찾다는 말은 이 의도적인 수색을 통하여서 어떤 지점을 알아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쉽게 찾는 것이 아니고 그가 이 두로는 큰 도시였기 때문에 여기에도 분명히 믿는 자들이 있을 것인데 어떻게 내가 믿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그가 사람들에게 물어 믿는 형제들을 찾아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소문해서 성도들을 만났고 두로에서 7일을 머물면서 성도들과 교제하였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울의 이 여정을 통해서 이 두로에서 성도들과 나눈 아름다운 교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성도들은 바울의 일행을 7일 동안 대접하였습니다. 영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울의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도하는 중에 우리 주님께서 이 바울의 앞에 환난과 결박이 있다는 것을 이 두로의 성도들을 통해서 말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로의 성도들이 이 바울을 위하여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그렇게 그들이 사랑으로 권면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때 바울은 자신의 그 결심, 자신의 길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것이고 그리고 이 두로에 있는 성도들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목적을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로의 성도들이 바울을 향하여 보여준 사랑의 모습이 바로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 날을 지내고 그들이 떠나갈 때 그들이 다 그 아내와 자식들과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면서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 1세기의 그 성도들이 기도하는 일반적인 모습은 그들이 서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성문까지 바울을 배웅하면서 거기에서 서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한 후에 작별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두로에 있는 성도들이 바울을 보내면서 그들은 서서 기도할 수 없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 올라가는 그 길에 자신들이 바울을 말릴 수도 없었고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 가는 그 길에 그가 당하게 될 환난과 결박을 그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는데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마음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바울에게 그들의 사랑과 간절한 소망과 신실함을 가지고 이 바닷가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함께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두로의 성도들이 보여준 이 기도의 모습이 바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들도 이 두로의 성도들을 본받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로의 성도들은 바울과 그 일행을 기꺼이 자기의 집에 영접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기도하였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알게 되었고 사랑으로 권면하였고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이 바울과 그 일행이 가는 그 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위하여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기도함으로써 그들을 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때때로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형제들 또 우리 자매들 우리 믿음의 가장들의 형편을 알지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그 형제 자매들의 어려움을 마음으로 공감하면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두로의 성도들처럼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과 사랑과 소망과 신실함을 가지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는 바울이 가이사랴에 이르렀을 때 거기에서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에게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네 딸이 있었고 이 딸들은 처녀로서 예언하는 경건한 처녀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은 초대교회의 이 빌립의 가정이 참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한 경건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빌립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집사했고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베드로를 청하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는 그와 같은 사역에 동참하였던 신실한 집사였습니다. 이 빌립은 경건한 가정을 이루었고 그의 네 딸은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 빌립의 두 딸의 무덤이 소아시아의 히에라폴리에서 발견되었고 그리고 초대 교부들은 이 빌립의 딸들과 교제하였고 이 빌립의 딸들이 교부들에게 초대 교회 자기 아버지 빌립과 바울의 사역에 대하여서 아주 신실한 증인으로서 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후세들에게 전해준 그런 믿음의 증인이었다고 그렇게 교회의 역사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도 이렇게 빌립의 자녀들처럼 경건한 자녀들로 자라나서 우리의 부모들과 또 자신들이 보았던 교회에 대하여서 참된 믿음에 대해서 신실한 증인이 되는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또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참으로 슬픈 것은 오늘날 한국교회의 많은 이 성도들의 자녀들이 그 부모들의 신앙을 따르지 않고 자신들이 자라면서 세속의 길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부모들의 신앙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가고 세속적인 사람들이 되는, 그래서 도리어 교회를 비방하는 그와 같은 불신앙의 자녀들이 이 한국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것은 얼마나 슬픈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빌립의 이 두 딸들, 참으로 경건한 자녀들로서 교회의 신실한 증인이 되었는데 그와 같은 일들이 참으로 우리 교회에서도 그리고 또 우리 세대에서도 있게 되기를 우리는 간절히 기대하고 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일행이 이 가이사라에서 빌립의 집에 머물고 있을 때에 아가보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바울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 아가보가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수족을 잡아매고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띠의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는 그와 같은 예언의 말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제자들과 성도들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면할 때에 바울이 이 성도들의 이 사랑의 권면을 너무나 따뜻하게 받으면서도 그는 마음 가운데 정말 큰 아픔을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어찌하여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이렇게 말할 때에 여러분, 여기에 나타나 있는 성도들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14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성도들이 보여주는 성숙한 믿음의 자세를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자신이 원하는 것과 일치하지 않을 때에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꾸어 주시기를 강청하는 그런 태도를 버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고 바울이 그것을 받아들이기로 그렇게 결심하고 있다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그렇게 겸손하게 순종하고 인정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보여주어야 할 성숙한 믿음의 자세임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어떤 사람들은 이와 같은 태도를 취하기보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뜻에 자기를 겸손하게 복종시키기보다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자기의 뜻을 강청함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꿔주시기를 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들은 기도에 대해서 잘못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뜻을 바꾸셔서 우리의 뜻을 이루어주신다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자기의 뜻을 강변하는 기도를 멈추지 않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럼 그것이 얼마나 무지하고 어리석은 태도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의 태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에는 정말 강청하는 태도로 겸손하게 끊임없이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성령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났을 때는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불편하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차마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굴복시키고 순종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가이사랴에 있는 빌립의 가정과 제자들은 그러한 것을 잘 분별하는 성숙한 믿음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염려하는 마음에서 사랑의 권면을 하였지만 진정으로 염려하였지만 그러나 또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드러날 때에는 기꺼이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앞에 고난이 있고 우리 앞에 어려움이 있고 우리가 극복해야 할 큰 산과 같은 그런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가시면 우리가 주님께 순종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순종의 자세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과정 중에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성숙한 믿음의 태도를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숙한 성도들은 반드시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도중에 성도들이 보여준 그 믿음의 태도를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사랑으로 교제하고 섬길 줄 알고 진정으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줄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겸손히 순종하는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우리 주위의 성도들을 돌아볼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 가족, 우리 가정, 우리 자식들 그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돌아보고 우리 형제 자매들의 그 형편과 처지를 생각하고 그들의 영적인 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의 생활의 어려움들을 도와주고 그리하여서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가정들 중에 어느 누구 하나도 실족하거나 영적으로 나태하거나 침체에 빠지지 않도록 서로가 서로를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가 도와줄 수 없을 때에 참으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관계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자신을 위한 기도뿐만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 성도들을 위한 기도가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우리들 모두가 참으로 하나님의 뜻에 겸손하게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만났던 이 성도들의 사랑과 섬김의 태도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도 나타나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 성도들, 그들은 성경에 나오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자신의 삶에 뜻하지 않은 때에 누구를 만나든지 이렇게 사랑과 섬김을 보여줄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었는데,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도 우리의 삶에서 그와 같은 진실한 성도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